2년 전 저희 가정에 크리스마스 때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저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다뭐 고함을 지르며 기뻐하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가족이 모일 때 이제 탄생할 아이를 위해서 또 산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사고 또 퍼니처도 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고 또 탄생하는 날짜, 그날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이 기다리는 마음에 또 아이가 탄생하였을 때그 기쁨이란 말로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날 때 이러한 기쁨과 기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우리는 어떠한 감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우리 마음에, 아, 또 이번에 대림절이 왔구나. 뭐이 정도는 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을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 그냥 지나가서 대강절이라 그러는지, 이 대가 기다리는 대자잖아요.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일 전 4주 동안 함께 준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 바삐 움직이다가 맞이하는, 정신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요.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에 준비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슬픔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반겨야 하는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사야 42장은 이사야서 안에 네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라고 해서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란 없었습니다.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 이 종의 삶에서 언제 해방될까 하는 간절한 이 메시아의 구세주의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종의 노래에 무슨 대목들을 다루고 있는가 보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분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분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나의 권리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신분이니 내 신분을 쫓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내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칭하신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붙들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자, 능력, 힘이 있는 자에게 붙들리게 되면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우리말로 빽이라 그러죠. 빽이 좋으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합니다. 빽이 약한 사람은요, 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돌봐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빽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빽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빽이라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 우리가 뭐 쫄고 어디서 그냥 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좀 친구에게 밀리거나 좀 불의를 당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 빽을 이야기합니다. 빽이 누굽니까?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 줄 아냐고, 너희 아빠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로 그냥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이 빽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의 빽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빽이 참 중요해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저는 LA 가면요, 이제 운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빽이 있거든요. 우리 큰딸이 사귀는, 이제 앞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제 앞으로 사위 될 친구가 LAPD 경관입니다. 저는 LA 가면 빽이 있어요. 운전할 때 걸리면 그 친구 이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빽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우리의 삶.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기쁠 때 아버지도 기쁜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기뻐함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요, 함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요,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쁜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 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깨진 호박마냥 항상 싱글벙글하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슬픈 일을 당하든 우리에게는 나의 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 하나님께서 뭐 천사 장을 불러서 내가 좀 이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어쩌다가 등에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참 삶의 의미를 주고 힘을 줍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중학교 9학년 때 폴로드라고 미군 7사단 그 기지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은 거의 뭐 100%가 군인들 자녀였어요. 군인들 자녀라서 그런지 운동들을 다 잘했습니다. 저도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저는 항상 좀 밀렸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을 전 싫어했습니다. 너무들 잘해요, 운동을. 가끔 이 그냥 대회를 하는데 뭐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할 때 팀을 짭니다. 팀을 짜는데 팀장을 세워서 잘하는 애를 뽑는 거죠. 잘하는 애를 세워갖고 그 아이가 자기 팀을 뽑는 것입니다. 이 뽑는데 계속 뽑는데 여자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뽑힙니다.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아, 그냥 항상 뽑힐 때 내가 거의 뭐 마지막에 뽑힐 정도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뽑히고 나면요, 놀 맛이 안 나요. 뭐 그냥 뽑힌 것이 아니라 그냥 찌꺼리로 나머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기분 안 좋고 놀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흑인 아이인데 그때 이 흑인 아이들 머리 스타일이 애프로 스타일이라고 머리를 크게 이렇게 그냥 보자기인 것처럼 이런 머리였는데 이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연필도 들어가고 빗도 들어가고 뭐 하면 여기서 다 꺼내요. 근데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팀장이 돼서 뽑기 시작하면요, 저를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친구니까. 저를 제일 먼저 지명하여 불렀어요. 제가 뽑히고 나면 그냥 대충 놀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했어요. 이 친구가 나를 뽑아줬으니까, 나를 택했으니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주셨어요. 택해주셨어요. 그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영을 부었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택하셔서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나의 기술에서, 나의 노하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그 붙드심에 우리는 감사하여 기쁨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택해주신 그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모두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렇게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영을 받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42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Justi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정의란 말이 나옵니다.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무슨 정의인가?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려고 베푸시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 정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인생길을 펴주시러 오셨다. 바른 인생길을 펴주시러, 잘못된 인생길이 아니라 올바로 갈 수 있는 인생길을 펴주러 오셨대요. 메시지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 will set everything right. 모든 것이 wrong 된 것을 right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만들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삶, 제대로 된 삶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메시아께서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하신다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가르치시고 뭐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막 소리치시면서 뭐 그랬다는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데모를 일으키고 이런 게 없으세요. 성경의 정의는요, 성경의 justice는요, 폭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의의 방법은요, 감동이었어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왜 나한테 오라고 하냐 하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별로 세상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 또 겸손, 약해 보이잖아요.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온유란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통제된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power under control, 파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르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세요. 못 박는 자들을 다 벌할 수 있으세요. 모든 힘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죠. 능력을 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여러분,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강한 자가 차지합니다. 정복자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란 약함이 아닙니다. Power under contro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 조용히 하시는데 그 조용히 주시는 감동이 어떠한 감동인가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거의 가능성 없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부러질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란 이젠 기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다 타서 이제는 끝입니다. 재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없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상황 갈 때 아주 쉽게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야,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며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약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투자하셨습니까? 내가 투자할 만해서 투자하셨습니까? 아직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회주의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나에게 덕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디스포저블 아이템으로 일회용,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감동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상하게 할지는 몰라도 감동은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이제 죽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며 기쁨이 되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가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아주 튼튼한 갈대, 강한 갈대, 활활 타오르는 불을 우리는 웰컴하지,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 시들시들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이런 상한 갈대 같은 것들은 별로 웰컴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위 믿음의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이런 사람은 웰컴 하는데 좀 소외당하고 실수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웰컴 받지 못합니다. 교계를 볼 때에 목회자들 중에 실수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한국교회에선 한번 실수하면 목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목회자니까 실수하면 그거로 끝이다. 목회자는 우리 모케이션, 하나님의 소명이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하고 끝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주님의 품에 가셨는데 칼버리 채플이라는 교회에 담임하시면서 여러 곳에 칼버리 채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것을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마약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실수하신 여러 목회자들을 웰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재활 그런 센터처럼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와 가까이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님이었는데 참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큰 실수한 적이 있었다. 마약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폐인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메시아와 같은 이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분 교회가 너무 아주 은혜스럽고 부흥하는 교회로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무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죽여야 되지 않냐고 손에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 먼저 돌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상한 갈대처럼 이제 언제 꺾일지 모르는 이런 참으로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나의 소망은 더 이상 없다, 희망이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삶에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 그냥 밀려난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여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강자 편에 서야지 편하지요. 약자 편에 서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요, 약자 편에 서다 보면요, 언젠가는 거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좀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그 아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의 재산을 다 써서라도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가정을 잘 챙기는 그 목적도 있지만요, 가정을 통해서 이제 더 큰 공동체인 나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케어하라고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고 헌신과 희생을 가정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기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시는 목적은요, 세상에 빛이 되며 소외당하고 감옥에 있는 어려워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나오게 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직도 죄의 종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참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감당한다 할 때에 까딱 잘못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멋진 크리스찬이구나. 아, 그러면서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이런 간증을 가끔 듣게 됩니다. 이사야 42편은요, 종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노래. 종,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요, 누구에게 속했냐 하면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주인에게 속한 종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크레딧은 주인에게 갑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종이 이제 뭐 상점을 차려갖고 주인을 위해서 매니지를 해서 뭐 많은 것을 다 이게 돈을 아주 크게 성장시켰어요. 그 이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주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 영광은 누가 누립니까? 주인이 누립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바는요, 충성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크레딧은 주인에게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요, 다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나누고 다른 것에게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요, 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저러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TV를 보다가 이제 그 연말 같은 때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시상식을 보면요, 한국의 많은 그 연예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와서 인사말 하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요, 자기의 종교를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것은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 하면요, 나의 나됨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교도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 저자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따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나에겐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에 항상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자기 잘남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병석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까?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을 예언하면서 신분과 또 그리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이 그냥 뭐 또 오시나가 아니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종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웰컴하시며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새 삶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